예, 오늘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옛 땅과 그 다음에 옛 하늘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건지 아니면 옛 땅과 그 옛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그대로 두시는 것인지,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21장에 가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21장에 가서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 그럼 예수님의 신부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거기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가서 사느냐. 그러니까 그 도시에 시민이 있고 그 도시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새 땅엔 또 누가 사느냐. 아니면 새 하늘에도 사람들이 또 사는가. 지금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 전체에서 지금은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새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별들 가운데도 사람이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21장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를 살펴보는데, 이게 상당히 그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이제 살펴보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22장 1절부터 또 5절까지 나오는 난해 구절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안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그 다음에 2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4절에 가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제 6천년이든 뭐 하여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고, 그렇죠? 그러고서 7년 환란기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요. 맞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지금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저 위에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금 내려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도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도시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구원받은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이 그 도시로 들어와서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거한다는 겁니다. 맞죠? 거기서 다닌다는 거예요. 24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걸어 다닌다는 게 walk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walk.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미 땅 옛날에 있는 그런 땅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6천년이든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땅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 7년 환란기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의 퍼펙트한 구와 같은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민족들이 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땅의 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전히 자, 잘 보세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있는 이 상태에서 왕들이 있는 건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천년 왕국에서 왕들이 있는 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 민족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지금 새 땅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러 들어가는 거죠. 맞죠? 예, 그럼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땅의 왕들이 있고 땅의 민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그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하다 이단이라고 또 얘기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에 결심한 거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어때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땅에 왕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어서 이 땅의 왕들과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께 그런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민족들이 걸어 다닌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똑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과 왕들이 땅에 살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땅에 왕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읽겠습니다. 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시민입니다. 그 도시의 시민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22장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끝난 다음에 22장 1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22장이라고 장의 구별이 있지만 원래 요한계시록을 지을 때는 장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다음에 22장 1절 2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러고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강이 있는데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 한가운데도 있고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다. 그러니까 열두 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예, 열두 종류의 열매를 냈는데 달마다 각각 다른 종류를 냈으니까 열두 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잘 들으세요. 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이 민족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믿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믿으시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먹든지 거기서 뭘 취해야만, 그래서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속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흘과 새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냐, 그 얘기는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영원토록 이렇게 생명나무의 이 잎사귀를 먹어야 되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 지금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존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절 가서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5절까지 이 내용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겁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겁니까? 맞죠? 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절부터 5절은 천년 왕국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에요. 오늘 공부해야 될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6절에 가서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하면서 마지막 경고와 그 다음에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이 6절부터 21절이에요. 자, 그럼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럼 시간상으로는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 22장 5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22장 5절에서 계시록은 시간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예,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돼갖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22장 5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계시록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다 끝나고 만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은 사람들을 향한 권고와 경계의 이제 말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3장 22절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하면서 교회가 여기 2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잘 들으세요. 2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지금 환란기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 맞죠? 계시록의 시간, 그건 이미 22장 5절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이 끝난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가 이렇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시록의 시간상의 모든 것은 22장 5절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교회는 휴거를 받아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왜 적어놨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환란기에 사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휴거를 이미 다 받은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2장 16절에 나오는 그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6절에서 21절은 계시록 연대의 끝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아닙니다. 연대는 이미 5절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22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1장 22절에서 27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이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걸 좀 다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민족들이 있어야 되고 왕들이 있어야 되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지금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또 이 민족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더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해결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자꾸 이해가 되도록 해서 망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망쳐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민족들이 땅에 있고 왕들이 그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민족들이 생명나무 그 잎사귀를 그 도시로 들어가서 먹고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족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거기 민족들이 있다는 얘기는 또 나와요.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가서 보세요.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 도시로 들어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거주민이 됐어요. 시민이 된 사람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생명나무 잎사귀 이런 거 따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경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주석자들이 여기 21장 22절에서 27절 또 22장 1절에서 5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 가서 보시면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될 때 성전의 동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갖고 그래서 사해 바다를 다 살리면서 그래서 그 안에 죽어있던 모든 걸 살리는 거 이해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생명수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수예요? 아니에요? 네, 생명수 아니에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와 같이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흐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그건 생명수, 그걸 먹어갖고 생명을 얻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를 내가 네게 주겠다고 이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의 생명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성전의 동쪽에서 나오는 그 물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서 보죠. 22장 2절 가서 보면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거리가 있어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강이 있는데 강의 양쪽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 하나가 온 거리를 다 덮고 생명나무 하나가 강 양쪽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자연적인 해석이 어때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듯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그러면 사자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자 여러 마리인데 그걸 한 마리 대표로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달마다 12종류의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생명나무 하나가 있어갖고 그게 예, 가지를 뻗고 그래갖고 거리로도 가고 이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한 그루가 아니라 예, 많은 그러한 그루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서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가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4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41장 12절 가서 보면 또 그 강가에 두기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예, 나무가 복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의 잎사귀, 복수예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지금 분명히 복수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단수 이수로 받고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받을 수도 있고 단수로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예, 강가가 강이 있는데 강가에 또 여기 어떤 나무가 있는데, 맞죠?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니까 달이 12달이면 몇 개를 맺는 거예요? 이것도 12개를 맺는 거예요. 12종류. 이는 그것들이, 여긴 또 복수로 나오면서,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열매는 뭐가 돼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되는 거. 지금 이 구절하고 아까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혼동이 되기 쉽죠. 지금 여기 에스겔서 47장에도 지금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사해 바다로 흐르면서 모든 걸 이렇게 소생시키잖아요. 마치 생명수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개를 매칭을 해갖고 이 계시록 22장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천년왕국이다. 여기 나무도 똑같고 다 12종류 나무 이렇게 다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2절 가서 보세요.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뭐에 쓰는 거예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민족들을 치유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맞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여기 47장 12절에서는 나무들이 복수로 쓰이다가 그게 단수로 쓰일 수도 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생명나무라고 얘기한 것도 나무 한 그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어서 도시의 한가운데 그 거리에도 있고 강의 양쪽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근데 나는 죽어도 그 한 그루가 이렇게 해갖고 멀리 이렇게 퍼진 것으로 봐야 되겠다. 아, 괜찮아요, 그것도. 그것도 뭐 그게 기다 아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합당하게 생각되는 것은 여러 그루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와 계시록 41장 12절의 나무는 비슷하긴 해요. 12달에, 그렇죠? 각각의 달에 그러한 자기의 열매를 맺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데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분명히 없다 그랬죠.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예. 자, 21장 22절 가서 보세요.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죠. 맞습니까? 근데 에스겔서 지금 40장부터 48장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요 건축물이 성전이죠. 맞죠? 아, 그 성전의 동편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니까. 맞죠?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여기 나오는 이 나무하고 성전하고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거하고 지금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 물이 나와갖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 나무가 누구를 위한 거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한 건데 지금 여기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누굴 위한 거라 그랬어요? 민족들을 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주 대상이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가 주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주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계시록에 이 19장, 20장 거기 가면 곡과 마곡 나왔죠. 그게 에스겔서 37장, 38절에 곡과 마곡하고 비슷하죠. 예.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이 날 때, 마귀가 풀려날 때 나오는 거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 왕국 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에스겔서의 이야기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2절부터 아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새 땅과 새 하늘에 속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내용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44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건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고 44장 15절에 가서 보면 레위 사람들 나와요. 레위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하늘의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또 아까 계시록 에스겔 47장 12절의 잎사귀는 음식으로 쓰이고 열매는 음식, 잎사귀는 약 이렇게 쓰이는데 22장 2절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고치는 그와 같은 약이 된다. 이스라엘을 고치는 게 아니라 민족들을 고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필요 없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민족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거주민이 되는데 여기 땅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민족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로 걸어다니고 빛 가운데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이 잎사귀를 따먹고 그리고선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 민족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 예루살렘이 도시에 가서 보니까 문이 몇 개가 있다 그래요? 문.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이 12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21장 12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이름을 따라서 문들 위에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 맞죠? 예,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과 민족들 간에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민족들은 앞으로 오랜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민족들과 이스라엘로 남아있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민족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민족들로 남아 있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민족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예, 구약시대 이 사람들 다 이미 부활했고, 맞죠? 신약시대 사람들 다 부활했고, 맞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 누구만 남았어요? 천년왕국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민족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민족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이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가능성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민족들을 만들기 전에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무슨 민족들을 또다시 만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민족들은 그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성경 가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것들을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3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록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잘 들으세요. 8절.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민족들이 땅에 무언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속물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들,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구분할 때 뭐에 따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은 이게 자손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children으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면 야곱의 아이들이 몇이에요? 열둘이에요. 그러니까 열둘이라 그 얘기예요. 열둘. 예. 열둘. 이스라엘 그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 이 모든 그런 민족들의 그런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거 아시죠? 예,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아담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여튼 알지 못하죠. 뭐 중국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에 따라 열둘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둘로. 근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목적도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에서부터 27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잘 들으세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신명기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12개 정도의 그런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요게 한 경계고 이게 한 경계,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실 때 12개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28절. 이는 우리가, 아, 그렇게, 예, 그, 뭐라고 써 있냐면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나누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백호주의에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 이렇게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민족들을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의 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의 어떤 경계의 구분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가서 21장으로 가서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들어갑니까? 뭘 통과해야 들어가야 해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하는데 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있다니까요. 문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12지파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12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돼서 어떤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그 민족이 1, 2, 3, 4, 5, 6, 7, 8, 12 그런 민족 우린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1번 지파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2번 지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 맞는다 그러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민족들이 그 문을 통과해야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는 7이 7, 7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끝에 가니까 이제 뭐가 자꾸 나와요? 숫자가? 12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12지파 그렇죠. 12문 12기초석 그렇죠. 열두 경계 이런 식의 지금 열둘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또 이 열매를 내는데 몇 종류를 내요? 열두 종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끝에 가서는 열둘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 22장 끝으로 가면서는 열둘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계시록이 마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자리 이야기할 때 지금 열두 별자리 아닙니까? 별자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그 사람들도 사주팔자 본다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12궁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 자연인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이 그런 돌아가는 그런 조화 아시겠죠? 열두 달 12궁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두라고 다 일맥상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시록 22장 14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인데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건 아무리 봐도 환란계 속한 그와 같은 사람들 같은데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취해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문들을 지나 또 나오죠. 그럼 문이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 문들을 지나서 그래서 이 도시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이제 취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대로 믿으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 민족들이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천년왕국까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스라엘이고 민족이고 뭐 교회고 할 거 없이 몽땅 이제 다 하나의 어떤 집합체가 돼서 다 똑같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 전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1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래서 왕으로 통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원토록. 그럼 잘 들으세요. 영원토록 통치하려면 통치할 수 있는 무슨 국가가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닙니까? 맞죠? 통치할 사람이 있어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끼리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영원히 통치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땅과 새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말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하는 그 말이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과연 정말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런 그 민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가 한번 가서 살펴보죠. 창세기 13장 15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어떻게 준대요? 영원히 주면 영원은 어디까지 포함이 돼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도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영원히 거해야지 그래야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영원히 차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안에 영원히 차지하려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스리는 왕국이 영원 무궁한 왕국이 돼야 되죠? 맞아요? 예. 네.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정부, 가버먼트가 놓인다 그랬어요. 정부가.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어떻게 돼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어떻게 가죠?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끝이 없는 왕국이 돼서 끝이 없는 정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이 없는.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32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한 다음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럼 천년왕국에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영원한 왕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영원히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려면 다윗이 또 살아서 영원히 다스려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에스겔서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린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 25절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다음에 또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언약이 돼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까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영원히 있겠다 그 얘기예요. 27절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교도가 누구야? 민족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안다고요? 이교도들이 알면 그때 이교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라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스라엘이 남아있고 그래서 또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이 민족들이 저 새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잎사귀를 뜯어먹어야 지금 살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예. 근데 성경 읽으면 이게 이대로 돼 있어요.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예, 12에서 13절 가서 보세요. 3장 12에서 13절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새 하늘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면은 그러면 이 모든 민족들이 가서 이 수많은 별들에 가서 정착하거나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별들의 수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래서 영원 무궁이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다윗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 안에 거해야 되고 이교도 민족들이 있어야 되고 끝에는 어떤 일이 거해요? 땅에만 아니라 하늘에도 하나님의 의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왜 거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거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보게 될 때 예, 새 예루살렘 도시는 예수님의 신부 예, 우리 교회가 돼서 그 안에 거주민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생명나무 잎사귀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기를 통과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마귀하고 같이 나중에 합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와 같은 민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민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새 땅에 남아서 여전히 살게 되고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일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먹는 그런 일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게 뭐 몇 년이 흘러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우리가 왕으로 통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살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각각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열두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따라 민족들이 몇 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열두 개. 그렇죠? 그래서 열두 경계로 이 땅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새 땅에 살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은 없잖아요. 이거 천년왕국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 가서 살펴보니까 예, 이 다윗의 왕좌가 이어지는 그 왕국도 영원무궁한 왕국이고 아브라함이 예, 그 씨의 씨가 받게 될 그 왕국 그 땅도 영원무궁토록 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와 같은 땅이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민족들은 아마 천년왕국에서 살아남은 그와 같은 사람들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와 그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한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통치해요? 예? 그분의 종들. 그분의 종들은 지금 이 민족들 아닌 건 아시죠? 이 민족들하고 다르잖아요. 예,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예, 그분을 섬기며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온 다음에 5절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들 누구예요? 그분의 종들 예, 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 다시 말씀드려 계시록 1장 아까 읽은 그 6절에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될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니엘서 7장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맨 마지막 때 걸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통치는 어떤 통치예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차지하게 될 그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그와 같은 왕국이라는 거죠. 1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제가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국 차지하는 거 영원히 차지하는 거 제가 오늘 몇 구절만 보여드렸는데 가서 보시면 거의 다 지금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민족들도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아, 이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2장 5절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난해 구절인데 이 난해 구절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성경을 가서 대조해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